지금 뭐 눈에 보이진 않지만 우리 주변에는 수많은 신호와 또 주파수들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지만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여기서 뭐 TV를 켠다거나 그렇게 하면은 이제 신호가 잡히는 거죠. 혹은 뭐 새틀라이트 있으신 분들은 그 안테나만 이렇게 놓으면은 저기 산속에 가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뭐 거기서 뭐 영화도 보고 스포츠도 보고 다할수 있습니다. 인공위성에서 오는 신호가 그 산소까지도 이제 오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 DC만 있으면은 다 이제 받을 수가 있습니다. 뭐 전화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신호만 있으면은 뭐 우리가 어디 있더라도 귀신같이 찾아가지고 누가 저한테 전화하면은 딱 연결이 됩니다. 신호는 우리 주변에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지만 많이 있어도 이걸 캐치하려면은 TV가 있든지 셀폰이 있든지 혹은 뭐 라디오가 있든지 해야 됩니다. 즉그 신호나 주파수들을 픽업할 수 있는 기계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이런 기기들이 기본적으로 하는 것은 이미 우리 주변에 있는 그 신호들을 딱 이렇게 캐치해 가지고 픽업해 가지고 이제 그거를 우리가 들을 수 있도록 혹은 볼수 있도록 튜닝해 주는 그런 역할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뭐 제일 쉽게 우리가 좀 떠올릴 수 있는 게 옛날에 그 라디오 아닙니까? 확실히 감성은 옛날 감성, 아날로그 감성이 참 있는데요. 옛날에 이제 라디오 보면은 라디오가 저는 훨씬 더 좋았던 것 같아요. TV는 이제 보면은 그냥 이렇게 다 받아들일 수밖에 없지만 라디오는 상상을 하게 됩니다. 그 목소리만 들으면서 그 사람의 얼굴도 상상을 하게 되고 또뭐 어떨 때는 어떤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쭉 이렇게 이야기를 소개하면 사연을 소개하면 그 사연이 막 머릿속에서 그려지면서 드라마처럼 영화처럼 그려지기도 하고 막 상상력의 나래를 주로 이제 밤에 자기 전에 듣거나 아니면은 독서실에서 공부하다가 듣거나 하면은 막 거기에 막 빠져드는 거죠. 그런 감성이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이제 뭐 버튼 딱 누르면 자기가 알아가지고 채널을 찾아주지만 옛날에는 이렇게 돌렸잖아요. 돌리면은 빨간색 막대기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주파수를 맞춥니다. 보통은 이제 이렇게 가다 보면은 지직지직하면서 이제 노이즈가 있죠. 하다가 내가 원하는 그 스테이션에 주파수에 가까이 가면은 소리가 좀 들리기 시작하면서 노이즈가 여전히 있지만 맞춰지면 맞춰질수록 잡음은 사라지고 깨끗한 소리가 이제 납니다.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은 튜닝한다고 하죠. 혹은 튜너라고도 이제 우리가 불렀습니다. 신호와 주파수에 맞게 이제 튜닝을 해줘야 잡음이 사라지고 또렷한 그 신호를 깨끗하게 잡아낼 수 있고 그거를 이제 뭐 스피커나 아니면 이어폰이나 혹은 뭐 화면을 통해 가지고 보여줄 수 있게 되는 거죠. 어떨 때는 참 신기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 또막 떠다니고 있다는 거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튜닝하지 않으면 그 신호에 맞춰서 그걸 우리가 잡아내지 않으면은 뭐 나하고는 전혀 무관한 신호가 될수 있다는 거죠. 저는 이제 가끔씩 조금 엉뚱한 생각을 좀 하기도 합니다. 어떤 생각을 좀 했냐면은 그런 거죠. 지금도 이렇게 떠다니는 신호를 뭐 라디오나 셀폰이나 이런 게 없어도 픽업할 수 있다면은 어떨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라디오가 없지만 막 이렇게 주파수가 이렇게 다닐 때 제가 이렇게 막 생각으로 이렇게 막 이렇게 튜닝하면은 뭐 FM도 잡히고 AM도 잡히고 내가 원하는 뭐 클래식 채널도 잡히고 해가지고 이런 게다 필요 없는 거죠. 헤드폰도 필요 없고 다 필요 없고 그냥 생각만 하면은 음악이 들리고 아니면은 이렇게 탁 하면은 생각만 하면은 지금 뭐 다저스 게임이 보이고 뭐 이러면은 참 재밌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화장실에 앉아가지고 이제 일 보면서도 심심한데 러닝맨이나 볼까 하면서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그로서리 마켓에 장 보면서도 ESPN에 이렇게 스포츠도 보고 그럼 좋지 않을까. 이게 한 걸음 더 나가면 좀 이렇게 위험한 생각이 드는 거죠. 다른 사람이 통화하는 내용을 내가 엿들을 수 있으면 어떻게 될까? 그것도 참 재밌죠. 제가 한번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전화가 오는 거예요. 전화가 이렇게 보니까 딱 보면 이제 누구한테 오는지가 뜨잖아요. 지금 아무개한테 전화가 오는구나 하고 받으려고 이렇게 하는데 받으려고 하기 전에 그 사람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진짜로. 그래가지고 이제 딱 열어가지고 딱 들었더니 그 사람이 옆에 있는 사람하고 얘기를 하고 있었나 봐요. 얘기를 하고 있다가 이제 연결되니까 목사님 하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때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은 연결되기 전에 옆 사람하고 이야기하고 있던 소리가 들렸어요, 저한테. 못 믿으시겠죠? 갑자기 무서워지지 않으십니까? 저한테 전화하실 때 조용히 계시다가 전화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아, 이게 가능할 수도 있나? 이런 생각을 그때 한번 제가 어렴풋하게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재미있는 상상을 우리가 해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실제로 여러 가지 그런 많은 신호나 주파수 중에서 우리가 정말로 튜닝해야 되고 정말로 픽업해서 들어야 될 제일 중요한 시그널, 소리가 있다면 당연히 하나님의 음성이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걸 정말 캐치할 수 있다면 우리 정말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그런 내용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어 보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11장 16절 17절 말씀에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갑자기 생뚱맞은 그런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그 바로 앞에 얘기를 보면은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계세요.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쭉 하고 있다가 그 다음에 이어지는 본문이 바로 이 본문입니다. 장터에서 아이들이 왜 옛날에 이제 뭐 소꿉장난도 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예전에 이제 뭐 이게 아이들이 장터에 가지고 막 결혼하는 그런 놀이도 하고, 혹은 장례식 하는, 장례식 하면 사람들이 막 이렇게 때를 지어 가지고 몰려다니니까 옛날에는 그런 것이 뭐 볼 것도 없잖아요. 근데 가끔씩 사람이 죽고 장례식 행렬이 있으면은 그거 보고 막 그거 따라가기도 하고, 굉장히 강렬한 인상입니다. 뭐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소독차라고 하죠. 연기 부고 가면은 아 동네 아이들이 어디 있다가도 막 다 나와가지고 막 골목에 딱 따라다니고 막 그랬습니다. 덕분에 이제 좀 이렇게 뇌세포가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이제 몸에 무슨 뭐 예, 그런 벌레는 없었겠죠. 그런 것처럼 이렇게 막 보면서 했기 때문에 그 놀이 하는 거예요. 소꿉장난 하듯이. 근데 얘기하기를 두 부류가 있는 겁니다. 여기 이제 한 아이들이 있고 여기 또 한 아이들이 있는데. 이 한 아이들은 막 이렇게 결혼식 놀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있는 다른 아이들이 얘기하기를 가만히 있는 거예요. 관심이 없는 겁니다. 뭐 여기서 이제 뭐 장례 놀이를 해도 여기도 뭐 무관심한 겁니다. 그러면서 얘기하기를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않는다. 어떻게 보면 그냥 애들 수준으로 보면은 야 너 왜 우리랑 같이 안 놀아줘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또 다르게 보면은 전혀 공감을 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아이들이 누구고 또 그 대상이 된 아이들이 누군지 자세하게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두 가지 가능한 해석들이 있죠. 뭐 예를 들면은 아이들을 예수님과 요한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뭐 예수님과 요한이 막 이렇게 뭐를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시비 걸고 트집 잡고 또 다른 정반대되는 행동을 해도 거기에 대해서도 시비 걸고 트집 잡고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세례 요한이 먹지 않고 막 그러면은 아, 저 먹지 않는다고 귀신 들린 거 아니냐고 막 뭐라 그러고, 예수님은 막 먹고 마시고 하면 또 저 먹고 마시기를 좋아한다고 탐한다고 막 뭐라 그러고 그런다는 거죠. 반대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석하든지 상관없이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은 두 그룹이 나눠져 있는데 서로 공감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핀트가 맞지 않는 거죠. 어떻게 보면 주파수가 맞지 않는 겁니다. 여기는 막 웃고 있는데 여기는 웃지도 않고, 여기는 막 울고 있는데 같이 울거나 공감하지 않고 또 무관심하게 있고, 예수님과 세상 혹은 세례 요한과 세상이 그런 지금 관계라는 겁니다. 주파수가 맞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가끔씩 보면 이제 우리가 그럴 수 있죠. 우리 입장에서 생각하다 보면은 왜 하나님 우리 주파수에 맞춰주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불만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왜 내가 원하시는 대로 일해주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 쟤는 도와주고 나는 안 도와줍니까? 하나님 왜 저 사람 기도는 응답하고 내 기도는 응답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내가 늘 생각하고 기대하고 원했던 것은 이루어지지 않고 정반대되는 일들만 일어납니까? 그럴 수 있죠. 좀 우리가 앞서 나눴던 내용에 맞춰서 좀 보자면 그런 거죠.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게 있는데, 내 주파수가 있는데 왜 여기 안 맞춰주십니까?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 따질 때가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기 쉬운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마치 큰 강물 같은, 우리는 잘잘한 지루들이고 큰 강물이 있는데 그 강물의 모든 것이 맞춰져야 되는데 그 큰 강물 보고 왜 내 지루에 오지 않느냐, 왜 내 여기에 대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느냐, 왜 관심을 가져주지 않느냐,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항상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이기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나의 이 작은 주파수에 늘 맞추어 주실 것을 기대하고 또 그렇게 요구하기도 합니다. 좀 와서 내 문제 좀 해결해 달라는 겁니다. 내 삶이 오셔서 내가 좀 망쳐놓은 이런 것들, 또 혹은 이 잘못된 관계들 고쳐주고 회복시켜 달라는 거죠. 이리 와서 내가 필요한 이거 좀 달라는 겁니다. 그게 나쁜 건 아닙니다. 필요하죠. 하지만 그 수준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우리의 문제라는 겁니다. 내 주파수에 하나님 맞춰주십시오. 근데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지금 이제 한 4주에 걸쳐가지고 토요 새벽 예배 때마다 주기도문을 가지고 이제 나누고 있는데요.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 아닙니까? 이렇게 너희는 기도하라 라고 가르쳐주셨는데요. 그 기도에 보면은 그런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는데 그 뜻이 이 땅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너희가 기도하라, 구하라 라고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겁니다. 근데 그렇게 기도하기보다는 우리가 어떻게 주로 많이 기도합니까?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내 뜻도 하늘에서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그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 중요하지 않아요. 그 뜻에 대해서 별로 알고 싶지도 않아. 아이고, 하나님은 생각이 있으시겠죠. 그 뜻이 하늘에서는 다 이루어졌겠죠. 그러니까 이제 내 뜻 좀 관심 가져주시고 이 땅에 있는 나의 뜻이 하늘에서도 좀 응답될 수 있도록,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관심 가져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그 뜻이 이 땅에서도 내 삶 속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게 성숙한 크리스찬의 모습이고 기도라는 거죠. 나에게 필요한 건, 내가 힘든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 얘기하고 요청하고 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라고도 권면을 하고 있죠. 필요합니다. 아니, 이렇게라도 제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거 주세요. 이거 힘들어요. 나 이거 필요해요. 이렇게라도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면 전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왜? 기도하다 보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바꿔주시고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맞춰주시기 때문에 일단 기도라도 하면은 됩니다. 이런 기도라도. 근데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문제는 거기에만 머물러 있지 말고 한 단계 좀 더 나아가자는 거죠. 좀 더 크게 보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파수에 찾아오셔가지고 문제 있는 것들을 바로잡아 주시고 고쳐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우리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고 우리 신음 소리에 들으시고 일하여 주시는 것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또 그렇게 하시는 분이세요. 하지만 그것에만 만족하고 살아간다면은 우리는 아주 큰 것을, 너무 좋은 것을 놓치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의 주파수에 좀 맞춰주지 않겠니? 말씀하시는 거죠. 물론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개입해 주십니다. 순서도 그게 먼저죠. 성경을 보세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찾은 적이 없습니다. 흔히 seekers, 구도자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 구도하는 사람들 얘기하지만 성경을 보세요. 인류 역사상 우리가 인간이 하나님을 먼저 찾은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좀 찾고 싶은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그 마음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구원, 믿음 다 은혜로 되는 겁니다.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미국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마치 이게 뭐냐면은 내가 막 하나님이 싫어가지고 막 도망 나가는 겁니다. 막 도망쳐가지고 숲속으로 막 도망가는데 막 한참 뛰다 보니까 나뭇가지에 나무 둥지에 걸려가지고 넘어진 거예요. 넘어지고 이렇게 얼굴을 들어봤더니 고개를 들어봤더니 그 앞에 누가 서 계신데 예수님이 서 계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환히 웃으시면서 손을 내미시는 거죠. 근데 그때 넘어진 사람이 그 손을 붙잡으면서 하는 얘기가 주님, 제가 주님을 찾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우리의 죄된 성품은 하나님으로부터 도망하고자 하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랬던 것처럼. 그런 죄인을 끝까지 찾아주시는 것이 하나님이시죠. 예수님이 오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봐도 예수님이 오지 않으면 우리가 구원받을 길이 없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좀 힘드시겠지만 아들 좀 보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요청한 적이 있나요? 없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대신에 죽어야 되는지도 우리는 몰랐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지를 증명하셨다, 확증하셨다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먼저 찾아오시고 개입하십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시고 우리에게 손 내미시고 초대하시죠. 그리고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신앙의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한번 잘 살펴보세요. 여러분 주변의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일들을 통해서 주변에 두신 사람들을 통해서 또 내가 일상 가운데 겪게 되어지는 여러 가지 맞닥뜨리는 그 일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 우리에게 계속해서 찾아오시고 말씀을 걸어오십니다. 거기에 우리가 어떻게 리스폰드 하느냐, 반응하느냐, 이것이 신앙의 기본이에요. 찾아오신 하나님, 손 내미신 하나님, 초대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근데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거기서 좀 더 나가자는 겁니다. 그런 말씀 제가 종종 하지 않습니까?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이 모습 그대로 우리를 받아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모습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넌 지금 이 문제가 있고 넌 지금 이 약점이 있고 너 과거에 이런 잘못이 있고 하니까 그거 전부 다 청산하고 뭔가 거기에 대해서 좀 네가 뭔가 노력을 보이고 정성을 보이고 나서 와 그럼 그때 가서 한번 얘기해 볼게.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어떤 죄인이라도 탕자처럼 아버지께 돌아오기만 하면은 그냥 벗은 발로 달려나가가지고 끌어안고 입 맞추고 옷을 더러운 옷을 벗기고 좋은 옷을 입히고 소를 잡고 잔치를 베푸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이 모습 이대로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왜?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지만 결코 그 모습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정하셨던 꿈꾸셨던 원래의 그 아름답고 풍성한 모습이 있습니다. 그 모습대로 우리를 회복시켜 나가시고 바꾸어 나가시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자라지 않는 자녀는 부모의 근심거리입니다. 자녀가 성숙하게 되면은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게 되고 그 부모의 상속자로 부모와 함께 다스리고 일하게 되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주님의 뜻입니다. 어거스틴이 이런 얘기를 또 했죠. 우리 없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우리 없이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은 우리 없이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신다. 우리를 만드실 때는 우리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혼자 하셨죠. 하지만 우리를 구원하실 때는 우리를 통하여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세요. 그걸 기뻐하세요. 동력의 자리로 굳이 불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혼자 하시면 훨씬 잘하시고 훨씬 빨리 하실 것을 우리를 인발브 시켜주시는 거예요. 왜? 상속자라고, 자녀라고,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음받은 존재라고. 마치 아담에게 하나님 만드신 에덴 동산을 맡겨가지고 다스리게 하신 것처럼 그게 기쁘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리고 그 모든 그 열매들을 우리가 받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 믿음으로 순종했기 때문에, 어려울 때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거 인정해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보상해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축복 주시고 하는 것이 너무 좋으신 거예요. 그래서 어떨 때는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개한테 줄 것이 없다라고 했을 때 주인 밥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개가 먹지 않습니까? 도와주세요. 고쳐주세요. 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너무 그냥 아주 민하고 야비해가지고 나는 유대인밖에는 몰라, 나는 유대인만 위해서 왔어, 그렇게 하신 분이 아니죠. 이방인 너네는 개니까 개는 관여하지 마, 너희에게 줄 것이 없어, 그렇게 얘기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럴 것 같으면 사마리아 여인을 왜 만나주시고 왜 그를 회복시켜 주십니까? 오히려 그 속에 있는 믿음을 보시고 그 아름다운 고백을 이끌어내시기 위해서 툭 던지신 거죠. 그걸 보셨기 때문에 그 결과 성경에도 실렸지 않습니까? 그 아름다운 고백이 지금 우리도 보고 듣고 하지 않습니까? 항상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도움을 구하지 않아도 미리 해답을 가지고 우리에게 손 내미시는 분이세요. 아니 우리는 도움이 필요한지도 몰랐는데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도우실 계획과 능력을 가지고 우리에게 가까이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멀리 계신 분, 나에게 무관심한 분, 그런 분으로 우리가 보지 말고 이미 내 삶 가운데 와 계신 분, 그것을 인정하고 또 그것을 보고 거기에 반응하고 나가는 것이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생이라고 하는 운동장에 던져놓고 우리가 어떻게 서바이벌 하는지 지켜보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생각보다 우리에게 가까이 계신 분입니다. 우리의 숨결보다 가까이 계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의 아픔을 우리보다 더 아파하시고 우리가 구덩이에 빠져있을 때 막 정말 오물범벅이 되어 있을 때 찾아와서 손 내미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잘 모르고 눈에 보이는 대로만 살아갈 때가 많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눈을 하나님께서 밝혀주시고 또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이미 찾아오셔서 말씀하고 계시고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것에 반응하고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그걸 경험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주파수에 우리가 맞춰야 합니다. 언제까지 하나님 내 주파수 좀 맞춰주세요. 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내 힘든 건, 내 아픈 건, 내 속상한 거 이것 좀 위로해 주세요. 그렇게만 하고 있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요청하지 않아도 하나님 다 아시고 가까이 하시고 도우시는 분이세요. 그 자리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뒤치다거리나 해주시고 우리 응석 부리는 것이나 달래주시고 받아주시는 분으로 우리가 제한시켜버리면은 안 된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너무 당연한 거죠. 하나님의 주파수에 맞춰야 됩니다. 우리 삶에 대해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뜻과 목적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을 맞추어야 합니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일하고 계신 하나님의 일하심에 우리의 삶을 맞춰야 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겠죠. 그래야 맞출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뜻을 알기 위한 가장 확실하고 분명한 방법은 뭐라고요? 아무리 반복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말씀이죠. 말씀이에요. 말씀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럴 수 있죠. 목사님 압니다. 하나님이 뜻을 찾아야 되고 그 뜻에 맞춰야 되는 것도 알고 그 말씀이 가장 확실하게 계시되고 나타나는 곳이 말씀이라는 것도 압니다. 근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한두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말씀이 어떻게 맞춥니까?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 한번 볼까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만약에 나 중심적으로 생각한다면 내 주파수에 하나님께서 맞춰주실 것만 기대하고 살아간다면 그럴 수 있죠. 하나님 지금 닥쳐온 시험이 이 어려움이 내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어려워요. 너무 힘들어요. 그렇게 막 불평만 하고 있겠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좀 있다 보니까 일부러 나를 힘들게 하시는 것 같아. 벌 주시는 것 같아. 처음에는 내가 뭘 잘못했나 밖에 생각하다가도 나중에는 막 화가 나는 거죠. 아, 뭐 크게 잘못한 거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 그것 때문에 설마 지금 나 벌 주시는 겁니까? 뭐 그러면 또 뭐 화가 날 수도 있죠. 하나님께 따질 수도 있습니다. 그 와중에 막 어렵고 힘들고 지치고 하다 보면은 이제 그때는 막 포기하고 절망하게 될 수도 있죠. 하나님 길이 없습니다. 길이 안 보입니다. 다시 망하게 내버려 두십니까? 이게 내 주파수에 맞춰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라면 하나님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하나님 주파수에 맞추는 것은 이 말씀에서 계시된 하나님 말씀에 자꾸 내 생각을 맞추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에 보니까 감당할 수 있는 것만 허락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것 같은 마음은 듭니다. 그런 감정은 들어요. 하지만 주의 말씀이 참이라면 내가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허락을 하셨겠죠. 내가 그것을 붙잡습니다. 어떤 분이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분히 막을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허락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로 허락하셨다는 것이죠. 그 지혜가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그거 신뢰합니다. 하나님 선하신 분이시죠. 그 선하신 속성을, 성품을 이 어려운 환경과 이 시험을 통해서도 반드시 드러내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세요. 그리고 피할 길을 내시는 분이십니다.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힘주시고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피할 길을 내게 하는 것,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 그것은 나한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몫입니다. 주님 내가 바랍니다. 내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내 믿음을 두고 신뢰를 둡니다. 그러니 주님 피할 길을 내주세요. 그리고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스태미너를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고백하지 않겠습니까? 똑같은 말씀이 주어졌는데 그냥 내 주파수에 맞춰 사는 사람은 여전히 힘들고 여전히 불평하고 여전히 그냥 응석부리고 하고 거기에 머물러 있어요. 미숙한 거죠. 근데 하나님께 자꾸 맞추려고 하는 사람은 이 말씀을 통해서 드러난 주님의 속성과 약속에 자꾸 맞추는 겁니다. 내 자신을. 처음에는 잡음이 있을 수도 있어요. 또렷하게 안 들릴 수 있습니다. 자꾸 맞춰야죠. 감당할 수 있는 것만 주신다고 했는데 나는 지금 감당하기 어려워. 그래도 내 감정에 내 판단에 내가 맞출 것이냐 아니면 다이얼을 돌려서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허락하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과 그 성품에 맞출 것인가, 그건 내 결정입니다. 자꾸 거기에 맞춰야 돼요. 내 생각을 자꾸 거기에 맞춰야 되고 그렇게 고백해야 되고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럼 이상하죠? 주님 약속하신 말씀대로 그렇게 돼요. 도저히 감당 못할 것 같았는데 지나고 보니까 이미 터널 끝에 와 있어. 도저히 길이 안 보였는데 보니까 뜻밖의 생각지 못한 길이 열려. 어떤 경우에는 이것이 문제고 막다른 길이라 생각했는데 보니까 이게 지름길이었어.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 있었어.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다 보니까 홍해가 가로막혀 있어. 근데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첩경을 물 아래 두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돌아가는 길인 줄 알았는데 혹은 막다른 길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지혜와 섭리 가운데 보니까 그게 첩경, 즉 지름길, 숄컷이 되더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니까? 하나님이 물을 갈라주시니까. 거기에 자꾸 맞추고 나가는 겁니다. 한 가지 예만 더 들어볼까요?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염려할 만한 일들이 있죠. 그 상황들이 닥쳐옵니다. 하지만 거기에 우리가 맞추지 말고 하나님께 맞춰보자는 겁니다. 아무것이라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아무 일을 헬라어 원어로 보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아무 일입니다. 모든 일 헬라어 원어로 보시면 어떤 뜻이 담겨져 있냐면 모든 일이에요. 그건 말 그대로입니다. 어떤 것도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그리고 모든 일에 기도로 나아가는 겁니다. 즉 걱정될 만한 일과 상황이 있죠. 그걸 어떻게 알아? 기도로 바꿔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레디컬합니다. 감사함으로 구하래요. 무슨 말입니까? 내가 구하는 것에 대한 응답이 오기도 전에 먼저 감사하래요. 그 감사의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완전한 모범 아닙니까? 죽은 나사로를 살리기 전에도 먼저 감사를 하셨고요. 심지어는 십자가의 그 끔찍한 고통과 죽음을 바로 앞에 두고 있으면서도 제자들, 그 사랑하는 제자들, 끝까지 사랑하신 그 제자들과 함께 떡을 떼시면서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감사할 제목을 찾으면은 감사할 투성입니다. 지난 금요일이죠. 금요일 날 이제 제가 이제 혼자서 이제 아이들 좀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게 아내가 하는 일이 많은지 몰랐습니다. 뭐 몸이 두 개, 뭐 세 개라도 못할 것 같아요. 근데 그날 이제 저희 여자애 둘이 둘째 셋째가 저기 락거웨이 비치 쪽에서 이제 달리기 크로스컨트리 이제 시합이 있다고 해가지고 원래는 이제 그냥 보낼 계획이었어요. 아내가 미리 다 코치하고 어레인지를 해가지고 라이드도 다 있고 했습니다. 근데 참 이 막내라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침에 떠나면서 저한테 게토레이를 부탁하면서 가져가야지 했더니 아 이거 자기가 지금 가져갈 수는 없고 이따가 아빠가 시합 때 가져와서 주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나 안 갈 건데 이렇게 얘기를 못하게 금방 너무 천진난만한 얼굴로 이렇게 얘기하니까 나는 안 갈 건데 이 얘기를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알겠어 하고 챙겨놨어요. 그래서 갔죠. 한 시쯤 떠났습니다. 운전해서 가서 이렇게 막 비 맞는데 서가지고 한참을 기다리고 해가지고 저쪽 게토레이 먹지도 않더라고요. 딴 거 먹고 뭐 애들하고 논다고 정신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그날 같은 날 제 아들은 이름도 잊어버렸습니다. 저기 북쪽에 아스토리아에서 이렇게 동쪽으로 저기 가면은 여기서 한 3시간 떨어진 곳에 거기서 이제 원정 경기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 녀석이 어저께 토요일 날 SAT 시험을 보는데 그 멀리 갔다가 오면은 새벽에 오잖아요. 근데 막 피곤한데 컨디션도 안 좋은데 시험 본다고 하니까 걱정이 되는 거죠. 마침 부상을 당해가지고 경기에 못 뛰게 돼가지고 야 너 그 원정 경기고 한데 네가 뛰지도 않는데 양다면 안 되냐 했더니 뭐 절대 안 된대요. 안 뛰더라도 가서 응원하고 한 팀이기 때문에 해야 된대요. 아 그러냐. 그게 또 고민이 되는 거죠. 가서 픽업을 해와야겠다. 왜? 오면서라도 좀 이렇게 편안하게 자야 그래야 또 좀 컨디션 좋게 시험 보지 않을까 해가지고 이제 미니 소리의 동의를 얻어가지고 거기서 또 겸 있는 데까지 가가지고 픽업에서 왔죠. 비는 막 오고 막 길은 얼마나 꼬불꼬불하고 그런지 이제 태워가지고 오는데 겸이는 아빠 이렇게 힘든데 우리 셋이 또 혼자서 이렇게 챙기시니 얼마나 힘드실 텐데 여기까지 이렇게 오셨어요. 너무 고맙습니다. 라고 절대 얘기 안 하죠. 고마운 줄도 모릅니다. 얘는 그냥 기분 나쁜 거예요. 왜? 팀이 졌으니까 자기가 못 잡고 기분 나빠가지고 뭐 그냥 뭐 그러고 있어요. 조금 가다 보니까 이제 셋 다 뻗었죠. 다 잡니다. 아내가 있었으면 절대 자기는 졸려도 안 자죠. 저 때문에도 못 자죠. 근데 오는데 막 몸은 힘들죠. 근데 집에 도착하면 새벽 1시나 될 텐데 그러면은 또 새벽 예배 이제 나가야 되는데 애가 또 SAT 시험 본다고 아침 7시에 나가야 되는데 그럼 또 마음에 뭐라도 이렇게 먹고 나가야 머리가 돌아갈 텐데 그럼 또 좀 일찍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또 5시 반인가 그때 또 일어나가지고 또 아침 해가지고 넣고 깨우고 그래서 나왔죠. 근데 이제 그날 밤에 운전해가지고 이렇게 오는데 좀 피곤하고 사람 피곤하면 좀 짜증이 나잖아요. 피곤하고 배고프고 하면 남자는 또 짜증이 날 수 있는데 짜증이 싹 나는 거예요. 또 거기다가 애들이 알아봐 주는 것도 아니고 당연한 것처럼 여기고 쿨쿨 자고 있고 근데 이제 문득 이 상황에서 감사할 것은 무엇일까 말씀을 준비하고 있었으니까 생각해보니까 감사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18년 전에 처음에 미국에 왔을 때만 해도 저하고 아내 단둘이었는데 지금은 이 셋이나 있잖아요. 18년 전에 존재하지 않던 존재입니다. 막내만 해도 이제 2008년에 태어났으니까 10년 전 그 전에만 해도 얘는 아예 존재 자체가 없었어요. 상상도 못했던 애입니다. 근데 지금 딱하니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참 얼마나 신기하고 감사한지. 저는 생각이 나요. 첫 번째 아이, 그 겸이가 태어났을 때, 그때 참 기도하면서 들었던 생각이, 하나님, 남자 여자가 만나가지고 정서적으로 육체적으로 친밀해지면은 뭐 임신도 하게 되는 거고 아기도 가지게 되는 거고 40주가 지나가지고 있으면은 또 태어나기도 하는 거고 그게 다 인생사죠.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지만 그때 제 마음에는 너무 신기한 거예요. 너무 감사하고 또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뭐가 이해가 안 되냐면은 하나님이 지금까지 내 인생에 너무 좋은 것들 선물들 많이 주시고 기도에도 응답해 주시고 있는데 아 요번 거는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생명을 선물로 주실 수 있지? 그 자체도 너무 신기하고 또 하나 의문이 드는 거 하나님이 나를 뭐를 믿고 생명을 맡기실 수 있지? 돈을 맡기시는 거나 무슨 일을 맡기시는 거면 내가 좀 하다가 망치고 해도 하나님 미안합니다 하고 뭐 다시 좀 이렇게 만들거나 돈을 벌거나 다시 좀 이렇게 열심히 하거나 하면 될 텐데 생명을 맡기 내가 하나님이라면 나한테 못 맡길 것 같아 생명을 아 뭐를 믿고 뭐를 보고 또 저는 좀 어린 나이에 좀 일찍 결혼하고 아이를 낳은 터라 아빠가 된다는 게 뭔지 뭐 철부지였어 철부지 아무것도 모르고 근데 그런 사람한테 생명을 맡긴다? 그 저는 참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석 같은 아이들을 이렇게 주셨는데 너무 감사하구나. 이렇게 막 지지고 뻗고 막 잠도 못 자고 피곤하고 짜증도 내고 화도 내고 할 수 있는 기간도 얼마 안 남았구나. 미국 사람들이 흔히 얘기하는 empty nest 얘기하잖아요. 애들 다 떠나보내고 막 대학이든 시집가고 그냥 혼자 남게 될 때의 그 허전함에 대해서 아직까지 확 와닿지는 않지만 조금 이제 느껴지긴 합니다. 다 감사한 거예요. 이런 순간들도 너무 감사하고 이렇게 피곤한 것도 감사하고 이렇게 내가 뭔가 희생할 수 있고 불편을 감수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대상이 있다는 것도 감사하고 기회가 있다는 것도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이미 베푸신 또 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바라보아야 합니다. 요즘 미국이나 한국이나 보면요 참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정치 같은 것들을 보면은 너무 답답해요. 뭐 어떤 사람이 얘기하는 것처럼 새는 양쪽 날개가 다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오른쪽 날개도 있어야 되고 왼쪽 날개도 있어야 되고 우파도 있고 좌파도 있고 뭐 그래야 그게 민주주의 아니겠습니까? 근데 문제는요 지금은 서로 반대를 위한 반대 같아요. 정치라고 하는 것이 우리 정당은 이런 가치를 추구합니다. 이제 이런 건 별로 없어요. 우리 정당은 저 정당과 같지 않습니다. 저거 막 까고 비판하고 깔아뭉개고 반대하고 그게 그냥 정체성이 다인 것 같아요. 너무 부정적인 것밖에 없는 것 같으니까 마음이 아픈 거죠. 뭔가 내가 추구하는 커스, 가치, 목표, 뭐 대의 이런 것을 찾아보기가 어렵다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왜? 왜 그럴까요? 이미 마음을 정한 게 있어. 나는 쟤네들이 싫기로 그냥 마음을 정했어.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게 있어도 그냥 다 싫은 거예요. 다 트집을 잡습니다. 막 피리를 불면은 춤추고 싶지 않아. 울어도 같이 울고 싶지 않아. 왜? 나는 이미 마음을 정했으니까. 난 내 주파수를 정했기 때문에 여기서 나는 조금 더 움직이지 않을 거야. 말씀이 좀 길어졌는데요. 이 말씀만 드리고 맺겠습니다. 뒤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20절부터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울들이 회개하지 아니함으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예수님이 능력과 권능을 제일 많이 행하신 그 고울들이 오히려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재밌게도. 그러면서 21절에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베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배옷을 입고 죄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두로와 시돈은 예수님 당시에 죄된 곳의 대명사 같은 곳입니다. 뭐 적절하지 않지만 예를 들어서 뭐 라스베가스와 샌프란시스코 뭐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곳이죠. 22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아, 저 죄의 온상지 저기 가면 죄밖에 없고 뭐 동성연애 있고 도박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그곳들이 오히려 너네보다 심판날에 견디기 더 쉬울 거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23절에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네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섰으리라. 죄된 도시에 정말 대명사 원조격인 소돔이 등장했습니다. 가버나움아 제일 크고 제일 지금 중심지라고 하는 너 고으라. 내가 너 가운데서 행했던 그 권능을 소돔에서 만약에 했더라면은 많은 것이 달라졌을 거라는 거예요. 오히려 소돔이 멸망하지 않고 오늘까지 있었을 거라는 겁니다. 그들은 회개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너네는 내가 이렇게 많은 권능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24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구약의 소돔과 고모라와 같았던 두로와 시돈의 예를 들면서 그 도시들이 심판날에 너네들보다 더 견디기 쉬울 거다 말씀하는 겁니다. 너네가 어디죠? 예수님이 권능을 많이 베푸신 곳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판단 기준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판단 기준은 얼마나 죄가 많으냐, 얼마나 죄가 큰가, 그게 판단 기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엔 다 고만고만해요. 다 똑같은 죄인들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판단 기준은 얼마나 죄가 많은가가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을 거부했느냐,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많은 능력을 행하고 말씀을 너에게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심판날에 너희는 서기 어려울 거야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판단 기준이 뭐라고요? 얼마나 많은 극심한 어두움이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의 빛을 거부했느냐, 그게 판단 기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하나님의 일하심과 은혜를 받고도 여전히 우리 현재 상태에 머물러 있는다면은 그건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은혜도 경험하지 않고 그저 죄 가운데 머물러 있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큰 책망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주님 주신 말씀 그 은혜에 대한 우리 반응은 뭡니까? 그것을 더 감사하고 감격해 하고 그것을 찾습니까? 거기에 우리가 주파수를 맞추려고 애쓰고 나갑니까? 아니면 그저 어린아이처럼 응성만 부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이 피리를 불어도 행 하고 하나님께서 막 마음 아파서 울고 계셔도 그냥 내일 아니고 그러면 세상과 다른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한테 좀 맞춰보지 않겠니? 나는 항상 너한테 맞춘단다. 나는 항상 너에게 가까이 한단다. 너의 신음소리까지도 내가 귀를 기울인단다. 그리고 결코 홀로 내버려 두지 않아. 하지만 네가 그런 나의 은혜와 도움과 축복을 받아 누렸다면 내 마음에 있는 뜻이 무엇인지, 너의 삶을 향한 계획은 무엇인지, 너를 통하여 이 세상에 대한 나의 계획과 뜻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는 궁금해 해보지 않겠니? 거기 좀 한번 튜닝 해보지 않겠니? 그리고 나와 함께 다스리고 나와 함께 동역할 수 있는 이 땅에서만 허락된 그 축복된 기회를 네가 한번 누려보지 않겠니? 그래서 영원토록 남을 상급들을 누려보지 않겠니? 그거 받는 것이, 그거 너한테 주는 것이 나의 기쁨이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돌아보고 마음에 결단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내가 맞추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내가 소원하고 동의하고 기도하고 선포하겠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